신약성경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봤습니다. 방금 유대원 목사님이 공부를 무척 잘했다고 그건 누구나 이 자리에 이렇게 처음에 인사할 때 다 하는 멘트죠. 저만 그런 게 아니죠. 그런 줄 알았습니다. 일단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기 전에 우리 교단 기독교 개혁신부 편집국장으로서 우리 개혁신부의 어떤 그 현실이라 할까요? 잠깐 보고를 드리는 것이 또 순서일 것 같고 저를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도 그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 개혁신부는 우리 교단 창설과 더불어서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그렇게 많이 발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에 어림잡아서 한 40여 종 기독교 관련 언론사가 있습니다. 신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궁금하겠지만 대부분의 그 신문들이 언론들이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또는 경제적인 또는 주변의 어떤 여러 여건 그런 것 때문에 눈치를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 신문사들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 또 힘 센 사람 앞에서 언론이 숨을 죽이고 할 말을 못합니다. 그건 아마 여러분들도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게 뭐 현실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비건설적이고 또 비성경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신문에 글을 내고 광고를 하다 보니까 이 30, 40개 정도 되는 이 신문사들이 다 말을 다르게 합니다. 똑같이 하지 않습니다. 누가 힘이 있느냐, 그런 사람들의 편에 자꾸 서다 보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면 서로 다른 말을 하다 보니까요. 우리 기독교 언론사는 아직도 영세성을 면치 못한다는 그 이유 때문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언론으로서의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주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근데 유독 우리 기독교 개혁신보는 또 이렇게 나와야 또 이게 말이 맞죠. 우리 기독교 개혁신보는 교단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문사 편집국장이 월급을 받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눈치 보고 누구 돈 끌어오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교단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또 많은 교회가 후원을 해주셔서 쉽게 말하면 눈치는 안 봅니다. 그래서 좀 할 말은 좀 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기독교 개혁신문은 가장 우리 교단의 어떤 그 입지도 있거니와 또 우리 여러 가지 그 형편의 어려움도 없잖아 있지만은 그래도 굳굳하게 이겨내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한국에서 발행되는 여러 가지 신문 중에서는 가장 정론을 펴고 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기독교 개혁신보가 계속해서 언론의 어떤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격려해 주시고 또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실은 그 앞장에서부터 이해가 시작됩니다. 1장 27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사실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게 진행되다 보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까지 연결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어떤 결론에 도출하기 위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를 예를 들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친히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모든 신자들의 모범이 되셨다 하는 이 말을 하고 난 뒤에 12절에서 그러므로 라고 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 하는 이 말은 1장 27절에서부터 시작된 그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그 결론인 것은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이루라 하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그러면 빌립보 교인들은 아직 구원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지금 구원을 받고 안 받고 이루고 안 이루고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이 서신을 쓸 때는 아마 바울 사도가 거의 생애 종반기에 이르는 때고 로마에서 옥중 생활을 할 때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무지무지 애를 썼는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어느 날 트로아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트로에라고 그러죠. 거기에 이렇게 도달했는데 밤에 꿈속에서 어떤 청년이 나타나서 내게로 건너오라 이렇게 손짓을 하는 것을 보고 이제 그 서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첫 번째 성이 빌립보였는데 거기에 가서 교회를 세운 것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 이후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옥에 갇혀 있던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든 꾸준히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많은 후원을 해줬습니다. 삶을 살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자료를 다 제공해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자기가 다른 교회에서 후원하는 것은 철저하게 거부했지만 빌립보 교회가 후원하는 것에 대해서만은 기꺼이 받아서 사용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 바울 사도가 이제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할 때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 이루라 하냐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또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런 구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한 이 구원은 아까 1장 27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을 가르쳐서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학적인 의미에서 구원이라는 것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고백해서 얻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따져놓고 보면 어디에 목적이 있냐면 천국 간다, 뭐 지옥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전에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합당하게 살 것, 이게 구원받은 것의 실질적인 현상이고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는다, 또 구원을 이룬다 할 때는 우리가 이미 세례를 받고 교회 회원이 되면 그건 이미 구원을 우리가 받은 걸로 다 인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무엇에 치중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그 생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뭘 얘기하냐면은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복수로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나 하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이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낮추신 모습을 한 예로 이렇게 그 앞에서 제시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텐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추시고 순종하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항상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 그리스도의 몸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을 할 때에 바울은 무슨 말을 하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라는 이 말을 단서로 달고 있습니다. 내가 있을 때나 내가 없을 때나. 근데 이 말은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이 당시에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시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결집되지 않은 시기이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친히 지금 편지를 써서 빌립보에다 보낸 것입니다. 이 편지는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교우들에게 편지를 보낸 그 편지는 쉽게 말하면 그냥 단순한 어떤 공문서도 아니고 바울의 어떤 의지를 밝히기 위한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시를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의 손을 통해서 기록을 해서 이 빌립보 교회에게 직접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할 때 이미 인쇄되어 있고 아주 보기 좋게 장정이 되어 있으니까 아 참 좋은 책 중에 하나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아마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낼 때도 상당히 정성스럽게 아마 바울 사도가 직접 글을 썼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아마 그 당시에는 글을 시를 잘 쓰는 사람이 대필을 해줬으니까요. 양피지에다가 이렇게 잘 써서 보냈을 겁니다. 그게 이쁘고 호화스럽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단순히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떤 서신을 하나 준 것이 아니라 이 빌립보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담아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직접 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읽을 때에 앞에서 사회자가 또는 설교하는 사람이 이 성경 읽으면 아 따라서 같이 읽는구나 그러니까 같이 읽어야 되겠다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읽는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구절을 읽든지 성경 어디를 읽든지 읽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무엇을 주신다 하는 그 뉘앙스는 갖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아주 절절하고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정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손에 잡히는 것이 성경책이고 열다 보니까 어느 구절을 읽었고 아 그러니까 이 말이 나에게 뭔가 감동을 주는가 보다 하는 정도의 차원에서 또 목사가 앞에서 설교할 때 어떤 성경 구절 읽읍시다 해서 본문을 정해서 성경을 읽을 때에도 아 저분이 목소리가 좋아서 나한테 잘 들리는 것보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성경을 읽는 것을 듣는 것이지 이 성경 말씀이 지금 하나님께서 목사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계시의 말씀이다 하는 그런 두려움이 많이 약화된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오게 되고 또 그런 일을 매주마다 또 수요일마다 또 금요일마다 반복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아 때가 됐으니까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성경 읽는가 보다 하고 그냥 넘깁니다. 그리고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아 참 좋은 말씀하신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 집에 돌아가가지고 아 어머니 내가 오늘 안무게 목사의 설교 들었는데 은혜 많이 받고 왔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그렇게 넘기고 넘기고 하다 보니까 이게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다 보니까 보통 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상당히 익숙한 얘기이고 많이 듣던 얘기고 또 뭐 모르지는 않잖아요. 웬만하면 뭐 웬만한 구절 다 알고 있으니까 아, 다 아는 얘기다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건 아주 잘못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 말씀하실 텐데 단순히 그걸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뿐인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잘 느끼지 못하고 그냥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이런 어떤 뉘앙스도 있겠지만 내가 지금 너에게 가 있을 때나 또는 없을 때나 하는 단서를 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 있다 하는 이 말은 어퍼스트리 파루시아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사도의 강림입니다.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왔느냐면 하나님의 사자로 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또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뒤에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줄 압니다. 물론 저는 하나의 전달해주는 기관에 불과한 것이고 목사에 불과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필요한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기구를 사용하신 것뿐이죠. 그러나 이 말의 배경은 이 성경 말씀의 배경에는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친히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잘 담아두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사도 하는 말이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참 깊이 담아야 될 것이 뭐냐면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하는 이 말씀을 담게 하실 때 단순히 어떤 정황이나 어떤 삶의 형편 가운데서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이 당시 빌립보 교회의 형편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을 다 염두에 두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바울의 이런 능력을 사용하셨겠지만 이 말의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의 모든 사정을 뻔히 알고 계시면서도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라 할 때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사도가 친히 이 말씀을 가지고 왔을 때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것을 기록된 글로 편지로 전해주든지 아니면 와서 직접 말로 하든지 여기에는 복과 저주가 같이 따라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에는 늘 복과 저주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주시겠지만 이 말씀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또 다른 의미에서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룬다, 우리 구원을 이루어간다 하는 이 말은 단순하게 우리가 아,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겠지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아주 강력한 요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어느 구절이든지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에서 어긋나면 그건 바로 저주가 항상 뒤따라온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동전의 뒷면은 보지 않고 앞면만 바라보는 버릇이 생기다 보니까 아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 보다 아니면 뭐 말고 이런 아주 못된 버릇이 우리 안에 자꾸 쌓이게 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들어도 그때는 아 참 좋다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힘써 살아야 되겠지 열심히 살겠다 그렇게 해놓고 난 뒤에는 저 문을 딱 열고 나가고 난 뒤에는 그게 점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로부터 10m, 20m, 30m 이렇게 자꾸 멀어지는 순간에 그 이면은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한번 하실 때는 단순히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복과 저주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양날 달린 칼같이 두 개의 이 검날이 있는 그런 칼날같이 주어서 이걸 잘 사용하면 나에게는 유익이 오지만 잘못 사용하면 그게 나를 다치게 할 수 있다는 이 유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둔감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빌립보 교회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꼭 바울사도가 여기다 붙인 이유는 이게 사실은 경외한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도 두렵고 떨림이란 그 말인데 하나의 의미인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에는 우리 서로서로가 우리 모든 회원들 서로서로가 서로서로에게 그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자 어떻게 생활하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자라고 했다 한다면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감시자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셔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어서 과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뭐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이든 누구든지 내가 아는 사람이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서로가 서로에게 증인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사도가 이 끝에쯤 보면 16절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해달라고 좀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에 심판하러 오실 텐데 그때 바울사도가 너희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되게 해다오 라는 좀 이런 얘기인 것처럼 우리 남포교회 모든 우리 성도분들이 마지막 날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정말의 날 심판의 날에 있을 때에 서로서로가 증인이 되어줘야 됩니다. 아 저분은 저 집사님은 암흑의 신은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본을 보이신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가 증인입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서로가 가져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그건 다르게 말하면 또 다른 말로 거꾸로 말하면 그러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복음에 합당치 않게 살았다. 여기는 모든 원망과 시비도 없게 할 정도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치 하는 것인데 그런 일이 만약 발생했다 한다면 거기에 대한 그 책임을 벌 받을 책임을 내가 통감해야 되고 내가 같이 공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식을 서로서로 갖지 아니하면 우리가 매주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이 순전히 가식이 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의 어떤 필요 때문에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뭔가 속이 답답하고 뭐가 좀
허전할 것 같으니까 와서 자리 채우고 돌아가 버린 아주 이기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책임도 져주지도 않고 감시도 하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이 교회가 10년 20년 지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저 잘 아는 분 인사나 하고 혹시 바깥에서 만나면 차라도 같이 나눠 마실 수 있는 그런 친분은 가질지 모르지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남보듯이 하고 마치 우리가 세상 사람들 만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그렇게 살아버린다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나 하나의 어떤 완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의 완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우리 남포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세계 모든 신자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을 간절한 소원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살기를 바라셔서 그런 간절한 소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원이란 말은 마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아들 독자를 나에게 줄 수 있겠느냐라고 간절하게 간곡하게 부탁했던 그런 의미에서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이 땅에 살아간다 한다는 것은 정말로 복된 일입니다. 왜 복된 일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그렇게 대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가 나를 위해서 교회에 와줄 수 있겠느냐, 너희가 나의 기쁨을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겠느냐, 해주겠느냐, 너희가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고 고난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좀 해줄 수 없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능력을 너희가 그렇게만 한다면 그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기꺼이 아들 이삭을 바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놓겠다 한다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또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 오늘의 약속인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나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 그 이상의 것은 또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십니다.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상에서는 저쪽 이슬람권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도 교회 안에 교회당에 수류탄이 터지고 길 가다가 총에 맞아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런 일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좋은 시절에 좋은 장소에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많이 희생하고 또 봉사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직접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고난당하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좋은 기회를 줬는데 남들은 총칼 앞에서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려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겠다 하는데 우리에게는 누가 청칼로 위협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데 무슨 이유가 많아서인지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내가 하나 양보하고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것은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나 때문에 바울 사도가 참 자랑을 하고 싶을 텐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한 우리 형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자랑하고 싶은데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랑거리가 없어진다면 아니 바울 사도가 우리를 자랑거리로 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우리 이웃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에 대해서 우리 아는 분들에 대해서 아 참 저분은 나의 자랑입니다 저분이 남북교회에 있을 때 참 자랑스러운 신자였습니다 그런 자랑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서로에 대해서 우리 신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관심을 갖는데 저 사람의 신앙생활에 결과는 내 책임이다. 책임을 같이 공감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함께 우리가 가야 될 길이거든요.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해야 될 이 길이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나 하나만 신앙생활 잘한다. 그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셨냐면 서로 격려하고 힘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면 나 때문에 내 교회가 욕을 먹는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셔야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모든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자된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아들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 남북교회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여호와 이레로 또 다른 면에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텐데 우리가 지금 이 작은 거 하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큰 것을 놓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가 친히 뜨거운 열정으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사도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요구하시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음성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고 감동함으로써 함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